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에게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라는 말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는 우리가 12월 25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은 음력에 따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변경이 되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도 해마다 다소 변경이 되는데 원래는 오늘이 2000여 년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을 오늘 저희들이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주일 오늘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시는 가장 귀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꼭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의 성취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가 이루신 구원사역의 역사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필요한 것이며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시는 주님을 애타게 지켜보던 사람들 모든 것 다 끝났기에 힘없이 갈릴리로 돌아갔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 120명.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열흘째 날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풍처럼 밀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을 가득히 채우고 솟아오르는 화산의 열기인 듯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을 열 때에 알지 못하는 말들이 불을 토하듯 흘러나왔다. 성령 강림, 승천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것이다. 사랑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을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 즉 성령님이 어떻게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고 경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경로는, 즉 첫째 이유는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는가? 첫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약속대로 부활을 못하시고 그대로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안 오셨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순이라고 할 때 열을 말하는 것인데 오순이라는 말은 열이 다섯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면은 오늘이 50일째 되는 주일인데 50일째 되는 이날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봄 추수하는 절기로 그들이 지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모으시고 감람산에서 아마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기까지 쳐다보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때에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이 생기게 되고 야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그래서 갈릴리 고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0명은 떠나가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실 것을 아버지께 간청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도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홍구 대사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그분이 떠나시고 양성철 대사님이란 분이 대신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몸을 벗고 사람의 옷 더러운 몸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33년을 지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무덤에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한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저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 보낸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말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2000여 년 전 오순절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경로,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70여 마일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쭉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모였습니다. 감람산에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았겠나. 그때의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가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게 되니까 마음에 낙심을 해서 제각기 다 고향으로 갈릴리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다 떠나버리고 다만 120명, 그래도 그 중에 120명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큰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모였기 때문에 거기 모였는데 한 12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다른 해석을 보면은 히브리 말에 보면은 콜 바사르라는 말인데 바사르라는 말은 만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지만은 육체, 몸, 이 플래시라고 하는 피와 살로 뼈가 있는 이 육체,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 육체에 보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감금할 수가 없는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너희의 육체에 보내주시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불과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은 바람은 아니었지만은 바람 같은 광경으로 120명이 모였을 때에 강림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120명에게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님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귀한 진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 기독교뿐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 마음을 같이하는 거.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기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순종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회개하고 화목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다. 싸우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초기에 교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장 귀중한 요소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될 때, 사도행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받는 비결은 화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요소가 무언가를 깨달아 그걸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매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그 메모리얼 데이로 롱 위켄드가 돼서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떠났는데 오늘은 또 다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수요예배 모이고 금요예배 모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일 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그들이 함께 모여 그냥 가만히 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이 번역을, 이 해석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헬라말에 보면은 과거 진행형을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 적어도 열흘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 계속해서 기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하시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시고, 함께 모여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계속하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힘을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가르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도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전방위가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은 불공평하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기보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했다. 성령님도 요엘은 약속하기를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이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강림은 포괄적이 아니고 선택적이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음악 감상하는 사람에게 식당에 있는 사람에게 잠자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취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모였을 때에 오셨고 기도할 때 오셨다고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도 남은 일생 저들과 같이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와 힘과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